할렐루야. 우리 저는 텅텅 거의 다 빌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우리 전후 앞뒤 좌우로 메리 추석 인사 좀 하십시오. 인사 좀 하십시오. 어떻게 고향을 못 가셨습니까? 서울이 고향입니까? 아, 서울이 고향이에요? 사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한 천만이 되는데 80-90%가 다 촌에서 올라온 분들이라 그래요. 서울 사람 몇 없다 그럽니다. 뭐 저도 서울이 고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과속, 과로, 과음. 뭐 꼭 술만 음이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 조심해야 되죠. 명절 지나면 하여간 1-2kg는 좀 찐다 그래요. 음식 조심하시고 아무튼 이번 추석은 우리 친인척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와 풍성한 나눔이 있어지는 귀한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제목이 좀 야비하죠. 강한 자와 싸우지 마라. 여기서 강한 자가 과연 뭘까? 결론은 나중에 좀 맺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찬찬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 세 가지 복을 구하며 산다 그러죠. 재물의 복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은 뭐 나이 불문하고 시대불문하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살았던 욕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특별히 가장 잘 정리되고 집약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이 세 가지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았다죠. 그런데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인생이면 누구나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세 가지 복을 좀 누리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귀영화와 장수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말하자면 인생들이 그것을 인생의 전 목적을 삼고 살아갈 때 이제 많은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에 나타나는 또 중요한 몇몇 현상들이죠. 예를 들면 돈. 요즘은 뭐 돈이면 못할 일이 없죠. 그리고 돈 때문에 못할 짓도 없죠. 돈이면, 돈 때문이면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죠. 얼마 전에 아내를 차에 태우고 저 남쪽에 남해고속도로라고 있죠. 그쪽을 지나가던 한 남편이 일부러 사고를 내요. 방파제에다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서 방파제에다 차를 들이받았어요. 아내가 이제 기절을 한 사이에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인 겁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줄 알고 경찰이 다 이제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관 하나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정도 경미한 사고로 아무리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죽을 일까지는 아닌데 해서 이제 시신을 부검하다가 이 목 앞뒤쪽에 졸린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쿵 내놓고 이제 기절한 사이에 졸은 거죠.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을 뒷조사해 보니까 벌써 연초부터 22억인가 3억에 가까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을 아내 쪽에다가 다 들어놓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부도 무섭잖아요. 야, 뭐 명절날 뭐 저런 예화를 다 쓰냐. 뭐 예를 들다 보니까 어떻게 좀 험한 얘기가 됐네요. 뭐 반대 입장도 너무나 많죠. 참 이런 보도를 접하다 보면 입맛이 써요. 야, 그 돈이 뭔데 이렇게 무서운 짓을,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나, 인간이. 정말 제일 무서운 동물이 인간인 것 같아요. 또 학력, 성적, 16살짜리 아이가 세상에 전교 400명 있는데 아마 걔 성적이 한 100등 정도 되나 봐. 100등이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분의 1인데 근데 성적 비관으로 어린아이가 한강에 투신을 했어요. 시체가 둥둥 떠서 보니까 그런 사연을 가진 아이가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옥상에서 몸을 던지고 1, 2점 떨어졌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기성세대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은연중 알게 모르게. 아, 여러분, 이 땅에 중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어른 입장에서 딱해서 못 봐요.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있나, 교양서적에 가까운 소설 한 번을 편안히 읽을 수가 있나, 영화 구경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가볼 수가 있나. 조금만 좀 한눈 팔면 너 지금 너가 그러고 있을 때야 얘가 미쳤어. 누가 미쳤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대번 어머니 잔소리가 날아오죠. 애들 딱해요. 너무 딱해요. 최근에 또 모녀가 그 입학원서 서류를 좀 하나 부족이 냈다고 또 야밤에 변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또 경비원한테 들켜가지고 모녀가 평생 씻어내지 못할 얼굴이 팔리고,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뉴스들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커다란 광기에 붙잡히게 됐나. 또 요즘은 그 새벽 한두 시에 시내에 보면 하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대요. 그게 무슨 뉴스인가 봤더니 성형외과가 너무 잘 돼가지고 수술이 밀려서 새벽 2시까지 수술을 한대요. 그러니까 새벽 2시 길거리에 여자들이 하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능하면 낮에 하세요, 낮에. 밤에 그러고 다니지 말고. 뭐 조금씩 뜯어고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본인이 만족치 않으니까. 뭐 저도 제 모습이 만족치 않아요. 근데 이제 대충 남한테 이렇게 혐오감만 안 주면 그냥 사는 겁니다. 뭐 목사가 장롱권처럼 생기면 그건 복음의 장애가 돼서 교회 민폐가 됩니다.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올 때마다 강대상을 보면 장동건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설교가 귀구멍으로 들어가겠나? 얼굴 감상하느라고. 저는 아주 복음적인 얼굴입니다, 이게. 요즘 매일 단골 메뉴로 터져나오는 성폭행. 그 자기 쾌락을 그 잠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 전혀 안중에도 없이 한 꽃다운 생명들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그 얘기를 하다 어느 목사님은 그 참 목사가 강단에서 할 얘기는 하는데 너무 이제 분노스러우니까 한 얘기겠죠. 믹서기로 갈아버려야 된대, 그냥. 그건 좀 심했어요. 예. 그건 이제 속으로 하는 이야기고, 뭐 그 정도로 참 이 광기의 세상이 붙들려 있어요. 그 정도로.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그를 이제 헨리 나윈이 쓴 그 제가 책을 본 건 아니고 그분이 쓴 글을 인용한 글을 읽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정확히 밝혀야지 또 바로 밑에서 검색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런 스토리예요. 어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여자가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난동을 피는 거예요. 로비에서. 그런데 손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호조무사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완력으로 제압을 했죠. 그리고 혹시 뭐 흉기나 감췄을까 싶어서 이 꼭 쥔 주먹을 억지로 손가락을 하나씩 열고 펴는데 딱 펴보니까 그 손 안에는 1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병력을 쭉 상담받을 때 일지를 보니까 이분이 어떤 병인가 하면 강박증이에요. 그 이 1센트를 자기와 동일화시키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1센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24시간 자나 깨나 이 1센트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난 죽는다. 은행에 맡길까? 아니야. 사기꾼 같은 놈들이 와서 훔쳐갈지도 몰라. 땅에 묻을까? 내 기억력을 어떻게 믿어? 잊어버리면 큰일 나지. 어떡할까? 하다가 결론이 차라리 내가 쥐고 있자.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 1센트짜리 동전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잠잘 때는 혹시라 잠길에 놓칠까 싶어 묶어서 자고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손에 1센트짜리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1센트는 곧 자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도 차이나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현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혀 있어요. 그 정말 지나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들이고 상대적으로 그거는 절대 가치가 아닌데 그 1센트를 손에 쥐고 목숨을 건 여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 솔로몬이 오늘 이 글에서 1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 세계예요.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다. 여기 불행한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이 번역되기, 새로 번역되기 전에는 폐단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폐단. 우리 지난주 폐단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했었죠. 폐단이란 뭐냐?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폐단, 여기서 불행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를 폐단 또는 불행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한 가지를 보았다 그 말이. 근데 그게 뭘까? 후반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겁게 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짓누르다 그 말이. 어떤 이렇게 압박감. 그 여자가 이 1센트를 손에 쥐고 이것이 자기와 동일화시켜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전전긍긍한 삶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압박감. 우리도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두통이 나는 분들이 또 계시죠. 또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도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또 큰 댁에 가면은 또 점 붙일 생각에 또 설거지 할 생각에 그런, 그러나 그것은 뭐 사소한 압박감인데 정말 온 생에 걸쳐서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커다란 압박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인간 속에 이게 답이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거기서부터 시작. 네. 넘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물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솔로몬이에요. 그는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으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넘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거반 다 마쳐갈 즈음에 한 가지 폐단을 보았어요. 이거를 소유한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구나. 이게 커다란,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좋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인생들이 겪는 자기 몫이고 분복이구나. 삶의 구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평생 벌기만 해요 그 사람은. 버느라고 돈을 못 쓰죠. 여러분, 놀 때 돈이 들어갑니까? 돈 벌 때 돈이 들어갑니까? 놀 때 훨씬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안식년이 되면 그 지급받은 비용에서 그걸 100% 더 올려드려요. 일할 때는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데 쉴 때는 돈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생명은 길어지니까 요즘 노후 세대를 위험한 노후 세대라 그러잖아요. 위험한 노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방 이후 50년 성적표 딱 한 줄, 일밖에 한 게 없다. 그 세대는 노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안 됐죠. 버는 대로 자식들한테 다 쏟아부어야 됐어요. 너희들만은 이 초급 목표에 가난한 아버지의 세대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너희들만은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라. 그거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몸이 늙어지면, 자, 몸은 병들고 머리맡에 약봉지만 수북이 쌓아져가요. 그리고 경제는 빈곤해 있죠. 그 노후가 위험한 노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구조가 어떻게 돼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게 돼 있어요. 누가 나쁘고 좋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치와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치와 구조가.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모두가 그래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폐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게 이제 장수에 관한 문제겠죠? 근데 이게 100명의 자녀, 이 말은 실제 100명을 낳았다는 말은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산다 합시다. 자, 3절 하반절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들 100명 있어서 키워봐야 인생의 끝이 그 자식 중에 부모를 모시고 끝까지 장례 치러줄 부모 하나, 자식 하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생명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법에는 낙태된 생명은 가장 허무한 생명으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차라리 낙태되어 버린 그 허무한 생명보다도 못한 결과를 맞는다는 얘기죠. 자녀 100명 있으면 뭐예요? 부모 모시고 끝까지 그 부모 안장해 줄 자식 하나가 없다면 그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참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얘기처럼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잘난 자식은 부모를 모실 겨를이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잘 나가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못 모시죠. 근데 어디 뭐 딱히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 자녀들이 옆에서 또 걔네들이 성품이 또 좋아요. 성격들이 좋으니까 부모 말 다 받아주고 버텨주고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는 이치와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 자녀 100명 낳아서 오래 산들 부모 모시고 안장해 줄 자녀 하나가 없다면 낙태된 생명보다 난 게 뭐 있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유대인들이 유독이 구하는 그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깊은 절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절망은 몇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다가 장애물이 막히고 덫에 걸리고 이래서 오는 좌절을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말했던 절망은 맨 끝에 올라가 봤는데 그게 내게 만족이 안 돼요. 거기서 밀려오는 절망. 진짜 그걸 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좌절은 정말 무서운 거죠. 솔로몬이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일까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요.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인생들이 추구하는 장수를 한다 한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이 말은 그렇게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그저 높은 자, 낮은 자, 많이 가졌던 자, 적게 가졌던 자, 돌아가는 길은 한 곳으로 똑같더라. 뭐 하지 못한다면?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그 행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는 재물도 자녀도 오래 사는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어떤 행복.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절대자를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그 1센트를 자기와 동일화시켜서 손에 붙들고 죽을둥 살둥 모르고 움켜쥐고 있던 그 여인처럼 이 모조품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명절날 친인척들 만나보세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지막 대화 끝에는 벽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는 그 세 가지 범주를 못 벗어나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지 않는 한 마지막 대화는 담벼락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한단 말이죠. 그 행복을 찾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은 한 곳으로 다 똑같을 텐데. 자, 여기까지 성경이 맞춰진다면 성경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와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앞에 모든 이야기를 철학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서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무엇은 채울 수 없어요?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우리 명절이니까 한번 좀 따라서 하십시다. 여기 식욕이라는 단어는 그 원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네페시. 네페시. 자, 네페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심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식욕이라는 말을 빼고 네페시에 해당하는 심령을 대입시켜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을 추구해보고 자녀의 달됨을 원해보고 오래 사는 것을 갈구해봤지만 그 끝은 그 심령의 행복을 채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철학적 질문이에요. 솔로몬이 철학적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다 허무하다, 뭐 다 끝이 그렇지 뭐 염세주의를 결론 지으려고 이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반전.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는가? 자, 그런 것으로는 그 사람의 심령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채울 수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1절을 보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여기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말은 많은 논쟁, 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들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존재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끝이 없는 걸까? 이거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말들이에요. 여기 많은 일들이 있나니라는 말은 논쟁이 있나니, 나는 말들이 있나니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끔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요즘 유행처럼 납득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섭니까? Why me?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욥처럼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불행과 피하고 싶은 일들은 내 인생 속에 떨쳐지질 않는 걸까요? 왜 하필 나를 이런 짓구석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도저히 우리 집안에 대해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애들 이렇게 잘 편안히 지내 보면 고등학교를 두 번 휴학하고 중퇴하고 공장 생활하고 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좀 차라리 한국 말고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거나 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납득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많은 논쟁이 있었죠. 제 의식구조 속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논쟁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보너스로 자막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죠. 다니엘서 4장 35절 시작. 왕 모든 사람들을 엄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전도서 기자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2절을 좀 볼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이 땅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겠냐 그 말이죠. 그 진짜 기쁨을 가르쳐줄 자가 없어요.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여길 보세요. 전도서 전체는 고르고 뽑아서 딱 정제시켜서 세 단어를 꼽으라면 첫째는 살아보니까 인생이 불확실하더라. 불확실. 앞날을 모르겠더라. 내가 예배 마치고 전문을 나가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겠더라. 명절 때 마음 잡고 교회 갔더니 재수없는 소리 한다.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몰라요. 두 번째. 인생은 살아보니까 모순투성이더라.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1도 나오고 0.5도 나오고 4도 나오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다. 쟤는 1 더하기 1에서 4를 먹는데 나는 왜 오히려 0.1밖에 안 되냐. 이런 질문들. 욥같이. 욥이 MA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현상에 나타난 질문보다 더 큰 본질적 질문을 던집니다. 예, 욥아, 내가 하늘의 궁창을 펼 때 너 어디 있었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뭐 했지? 한마디를 못하면서 욥이 깨달아요. 아, 전능자와 인간, 피조물 사이에는 건넬 수 없는 강이 있구나. 누군가 이 강을 대신 건넬 손을 얹을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눈이 열어져요. 아,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구나. 누군가 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유명한 욥의 욥기에 딱 한 줄에 해당하는 고백 하나를 남기는데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보나이다. 그리고는 입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자,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그 말은 지금 이름이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존재케 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이에요. 전능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본문이 등장을 하죠.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보다 강한 자, 이거를 누가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의 왕 솔로몬보다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왕 중의 왕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논쟁과 납득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인생의 국면을 수없이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그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인생을 소개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을 소개해요. 근데 그 소개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집을 잘 짓냐, 집을 짓는 싸움으로 알아요. 그 찬송과 가사, 그 부분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잘 짓는 데만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높이 쌓고 어떤 재료로,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본문은 재료의 싸움도 아니고 높이의 싸움도 아니고 어떤 모양의 집을 짓느냐의 싸움도 아니라 뭡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잘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못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기초 싸움입니까? 잘 짓는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기초로 하지 않는 인생과 열심히 살아갈 때는 몰라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돈 가지고 살고 똑같이 자녀 데리고 살고 똑같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그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국면들을 인생 속에 만납니다. 어느 토기장의 집에 그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토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잘생긴 반듯한 토기들도 많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주인이 늘 물을 길러러 갈 때 이 못생긴, 게다가 금까지 간 이 항아리를 어깨에다 메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막 다른 잘난 토끼들이 질투를 해요. 궁시렁거려요. 불평을 해요. 근데 정작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가고 못생긴 투박한 옹기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주인은 저 반듯한 잘생긴 금도 안 간 토끼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맨날 어깨에다 메고 물을 길러 갈까? 그래서 한날은 조심스럽게 이 토끼가 묻습니다. 주인님, 하나 여쭤볼 거 있어요. 그래, 얘기해라. 왜 이렇게 많은 잘난 이쁜 금도 안 간 토끼들이 많은데 왜 꼭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하실 때 저를 데리고 다니시죠? 이 주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너 그거 많이 궁금했구나. 예. 너하고 나하고 이 길을 왔다 갔다 한 지도 꽤 오래됐지? 그럼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너 저 길가에 이름 없이 아름답게 빨간 꽃, 노란 꽃 피어있는 들풀, 저 꽃들을 봐라. 저게 어떻게 피어났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한테 줄줄 샌 그 물이 떨어진 곳마다 저렇게 씨가 맺히고 발화해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단다. 그제서야 이 못난 토기가 그 주인의 깊은 뜻을 알아듣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토기장의 일을 함부로 실책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지. 그건 누구만 알아요? 우리가 아까도 이사야서에 본 것처럼 토기장이만 아시는 그분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또 펼쳐지는 그런 유사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물, 은사, 시간, 자녀들 문제까지 그것이 어디로 가치가 맞춰져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인생과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설 때 또 오늘도 만나질 친인척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복된 복음의 전파의 현장이 되고 복음의 선언이 여러분들 언어와 고백 속에 표정 속에 행위 속에 나타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내 생명과 생주를 가져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절절히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새롭게 기초하는 은혜와 결단이 있도록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유일한 소망으로 새롭게 눈뜨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